반갑습니다. 만남을 찾아서 1부에 이어 2부 열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열린 강좌는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 RP 인스티튜 주최로 개최하고 영사 UK 영국사랑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간추려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2부 열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정리하고 사색하는 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 하느님이 우리 마음속 안에 깊이 감추어진 욕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이 두 가지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만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고우가 고갱을 못 만났다면 오늘날의 고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피카소가 세잔네의 해고전에서 세잔네를 보지 못했다면 세잔네의 그림을 만날 수 없었다면 오늘날의 피카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존 레논이 오너 요코를 만날 수 없었다면 그는 비틀즈의 이름으로서만 기억될 뿐이고 이매진이란 노래를 만들 수도 없었고 세계적인 가수로서 도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칼로 프리다가 리베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불멸의 이름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하고의 만남은 성숙한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최소한 정도 말을 할 줄 안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사물하고의 만남인데 이 사물하고의 만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앞에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세잔느와 뉴턴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서구 사회와 그리고 동양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배한 이 바이블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은 흔히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서 죄를 저지른 죄악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뱀을 만나지 않아서 사과를 먹지 못했다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뻘거벗고 평화롭게 살면서 동물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없고 문명이라는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섹스를 할 수도 없고 임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동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라 그러면은 그들이 바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사과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계를 알려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턴이 만난 사과는 지구의 형성 원리와 천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만류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자연 관계를 눈띄워준 만남이었고 세 번째 세잔의 만남은 이제는 한눈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 다각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본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상 안에서 자기 질서로 자기 관계 위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만남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과 얘기는요.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취성과 만남입니다. 주어진 울타리 밖에서 사고하고 주어진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는 진취성이 바로 그런 사과를 먹게 한 것이고 그런 사과 덕분에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사과는 성찰과 관계의 사과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땅은 어떤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라는 사과나무는 다시 그와 생산한 사과와 어떤 관계를 맺고 땅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이 자연과의 성찰 속에서 출발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만남을 할 때는 하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으로 그 만남을 관찰하고 그 만남을 들여다보고 또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본 만남을 자기 시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자아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 개의 사과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즉 만남이라는 것은 일단 나를 내려놓고 내 밖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따로 떨어져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관계로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이란 한 개의 시각이 아닌 여러 시각, 다시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또 그것은 반드시 내가, 즉 타인이 아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운데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금기나 경계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보고 또 다른 대상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용기와 똥배짱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만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 그 만남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리를 할 때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바로 뉴턴적인 시각으로 헨리 포드적인 접근으로 왜 이렇게 왜라는 것을 거듭물으면서 그 만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때도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 즉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와 나무와의 관계, 땅과의 관계, 하늘하고의 관계를 살폈듯이 헨리 포드가 자기 엄마의 죽음과 병과의 관계, 마차하고의 관계, 기차하고의 관계, 속도하고의 관계, 편리성하고의 관계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관계를 규명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뉴턴에서 이런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이전까지는요, 이렇게 관계를 성찰하고 용기 있게 금 밖으로 나가서 관계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규명하는 것도 한 가지 시각에 의해서 거대 담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라는 시각이 있었고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거대 담론으로 하는 유교 구조화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와 방법이 더 이상 세계를 해석할 수 없고 작은 사물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이 거대 담론을 포기하고 즉 한 가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기하고 다양한 시각인 관점과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 세계를 만날 때는 이제는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그것도 다양한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결국은 하나의 시각, 그 시각은 반드시 이 자아적 주체, 즉 내 주체가 돼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잔느가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의 방법론, 이것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고 드라마나 영화, 문학을 통해서 엿보기를 시도합니다. 즉, 몸이 완전한 현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외출을 시도하고 외도를 시도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간접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엿보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기 위해서 바로 국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생물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자연과학이 바로 이 만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기초적인 만남의 방법이 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정면만을 보고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뒷면만을 보고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측면만을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부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불공평하고 부자연스럽게 구성된 질서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올바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술이 무엇인가, 자연과학이 무엇인가, 또는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요. 그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사물과 자연 간의 만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하고의 만남과 사람하고의 관계를 접근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예술은 사람과 사물하고의 만남을 미적인 질서나 미적인 관계로 풀어낸 것이 바로 예술인 것입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들이요. 이렇게 만남을 정리하고 사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 지금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는 화가는 이유환이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중섭 씨 그림보다도 5~6배, 박수근 씨 그림보다도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 분이 살아있는 생존 작가인 이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우환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로 파란 선, 코발트 색깔로서 물감도 완전히 찍지도 않고 적당히 찍어가지고 찍찍 선을 그리거나 중간에 선 몇 개를 그려놓고 맙니다. 아, 그러고서 그 그림 한 장이 수백억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 구겐하임이라든가 세계 유명한 갤러리고 심지어는 데이트 모던 같은 데서도 이우환의 그림은 반드시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만남의 논리, 자기가 그림을 어떻게 만나고 사물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실제로 자기 만남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서 그 책을 정리해서 이 자기 그림을 설명하고 그 설명한 방법이 통해서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재미난 건요, 이 이우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작가들이, 성공한 세계의 작가들이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물을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남의 과정을 표현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네가 그렇고 모네가 그렇고 르누아르가 그렇고 로트렉이 그렇습니다. 세잔느가 그렇고 피카소가 그렇고 간딘스키가 그렇고 20세기의 대부분 화가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보다는 자기 미학,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남을 한 후에 그것을 정리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방법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자기가 어떤 결과물로 내놓지 못하고 결과물로 보여주지 못하고 결과물로 정리하지 못하고 결과물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생각과 느낌뿐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에 지나지 않죠. 즉 눈은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남을 정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이상이 되고 싶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서부터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다양한 방문론과 바라본 것에 대해서 조형 언어를 건지고 이것을 구성하는 힘을 교육시켜오고 전문가들을 양성시켜서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다시 정리하는 힘, 이것이 오늘날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과제이고 결국은 만남이란 것은 하나의 원리, 즉 통섭되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기본적인 질서로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만남이라는 것은 마치 한 마리의 뱀이 동그랗게 자신의 몸을 오므려서 머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환의 논리가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만나는 자세에 대한 바로 내 몸입니다. 아내는 내 세계를 담고 있고 그 세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유지를 합니다. 즉 쉽게 굴러가고 세상 밖으로 열려져 있으며 쓸데없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탄력성 있게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통섭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각으로 융합되고 하나의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통섭의 원리는 학문이나 예술, 뭐 자연과학이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역사를 가지며 가족적인 역사를 갖고 사회적인 역사를 가지며 집단적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연, 한 사람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사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사,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사회와 집단의 역사, 인류의 역사까지 거론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이라든가 내부적인 심리, 무의식서부터 자아까지 살피자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심리학과 집단 무의식, 프로이드와 칼융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한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 즉 먹고 배설하고 생존하는 지극히 자연주의적인 생물학적 존재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을 사회학적인 존재, 신학적인 존재, 생물학적인 존재 또는 역사적인 존재 여러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의 예술품 안에서도 이 총체적인, 즉 다양한 사회 현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가장 가까이서 내가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만이 가진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만남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각각 개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남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물하고의 만남 또는 세계하고의 만남, 예술하고의 만남, 학문하고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만남의 방법론이 안에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궁극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눈으로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세계관을 위해서 타인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남의 궁극적인 과정이자 목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한 길. 그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면은 나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
타인을 만난다는 것은 자와 타가 어떻게 다르고 자와 타의 경계선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타인은 나와 어떻게 다르고 나는 타인과 어떻게 다르냐를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세계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길이고 나를 아는 길이 세계를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있는 알매 논리입니다. 어느덧 시간도 다 간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서 만남을 찾아서 도대체 만남이란 무엇인가를 논했고 2부에 이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은 또 무엇인가, 만남은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열린 강좌는 런던 RP 인스티튜트, 즉 전문 예술인을 키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행복한 지성인을 위한 전문 강좌를 하는 RP 인스티튜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영국 사랑의 후원자님의 배려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열린 강좌에서 또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로 하고, 만남의 의미,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만남이 있는 삶, 만남을 위한 삶, 만남을 정리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